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선교적 컨퍼런스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미식 축구 좋아하십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미식 축구가 어떤 운동인지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미식 축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지금도 미식 축구의 룰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아는 룰이 하나 있습니다. 공을 들고 상대방의 엔드존에 도달하면 터치다운이 돼서 점수를 얻는 거죠. 근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공을 들고 우리 편 엔드존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시합 중에 그것도 결승전에 저와 같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분이 계셨습니다. 로이 리겔스라는 선수입니다. 1929년에 있었던 로즈볼 결승전에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같은 팀 수비수 덕분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로이 리겔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을 때 같은 팀 선수들이나 감독 모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자신이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아마 본인이 제일 놀랐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팀의 감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독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큰 실수를 한 선수는 바로 빼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프타임이 되었을 때그 팀의 감독이었던 닙스 프라이스는 완전히 낙심에 빠진 리겔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절반이 끝났을 뿐이다. 다시 일어나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비록 그 경기를 지기는 했지만 리겔스는 그날 후반전에서 가장 열심히 달린 선수였다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리겔스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실수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실수가 아니라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닙스 프라이스 감독과 그 기회를 주었을 때더 열심히 뛰었던 후반전의 리겔스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실수를 주목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주목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있어야 할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끝까지 맹세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요, 리겔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역주행을 한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내가 부인했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겠다라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로는 더 이상 살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실수를 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이 호칭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베드로야라고 부르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삼았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다시 불러주신 겁니다.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주심으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내 아들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기 전이나 먼 나라에 가서 다 망하고 돌아온 순간에나 동일하게 아들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떠나갔는지 다른 이유는 단 하나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네가 나를 배신했냐고, 왜 나를 부인했냐고, 왜 나를 저주했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심으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다시 일어나서 사람 낚는 업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리겔스만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트라우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흔히 PTSD라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충격적인 사건이 정신적인 상처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흔적으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한번 트라우마가 생기고 나면요, 계속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은 피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고립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트라우마가 생긴 전쟁터나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들은 평생의 삶에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베드로에게도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난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먼저 숯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을 물으십니다. 왜 하필 숯불 앞에서 세 번을 물으셨을까요? 여기서 사용된 숯불이라는 헬라어 안드라키아라는 말은요 신약에 딱 세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 이 말이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은요,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쓰였고요. 한 번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불 앞에서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다시 불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만약 우리 안에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도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야 할 자리가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마귀는요, 항상 우리가 실패했던 것을 꺼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옛날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냐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과 트라우마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가룟 유다만큼이나 큰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도 잘못했고 가룟 유다도 잘못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 죄책감 때문에 목을 메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범죄를 했고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돌아오기를 거부했지만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항상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패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회를 주시고요, 내가 처음처럼 회복된다고 해서 내가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갈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면 또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삼고초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삼고초려라는 말은요,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공명을 자기의 군사로 삼기 위해서 세 번 찾아갔다라는 말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유비는요, 훌륭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 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세 번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비와 예수님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유비가 그랬던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더 지식이 뛰어난 사람,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으려고 세상은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찾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신 것은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제 작은 아들이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이 녀석이 가끔 저에게 편지를 써주기도 하고요, 그림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글자 쓴 거 보면 틀린 글자도 너무 많고요, 그림도 이게 도대체 뭘 그렸는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편지가 너무 귀하고요, 그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입장에서는 좀 못 그려도 좀 못 써도 거기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진 글자가 프린트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인쇄된 종이에 불과하다면 그런 그림들은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겉보기에는 섬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에는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만 그럴듯한 성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이 일들을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사역과 성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일들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섬김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수많은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봉사와 섬김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섬김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요, 단지 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사랑 없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질문에 네, 제가 이것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플레온 투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건요, 이 사람들보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가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여기 있는 다른 가족들, 친척들, 여기 있는 배나 그물이나 네가 가진 모든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다가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질문은요,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사랑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고요,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자리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 두 번째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 세 번째로 사랑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의 가장 큰 적은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일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한 여자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에 강아지를 한 마리 안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안내위원이 강아지를 안고 예배를 드리실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를 맡기고 가세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고민을 하다가 강아지를 맡기고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깐 있다가 이 맡기신 분이 다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강아지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에만 집중하던 우리가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는 요리도 하고 손님도 맞이하고 인터넷도 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일들 때문에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강아지를 안고 예배에 들어온 그분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무엇을 구하는지, 먼저 무엇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우선순위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세상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예, 주님, 제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이 질문의 시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시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재형으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앞으로 나를 사랑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전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코비드가 있기 전에는, 내가 좀 더 젊었을 때는, 내 상황이 좀 더 나았을 때는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금은 너무 바빠서 좀 더 형편이 나아지고 좀 더 자녀들이 성장하고 내가 좀 더 명예와 재물을 갖고 좀 더 안정되면 그때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귀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 이런 말들을 하면서 지금 주님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신사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을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신사가 하루는 도서관에 갔는데요, 갑자기 그날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서적을 한번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서적을 이제 찾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에 아, 이제 배가 고플 텐데 먼저 밥을 먹고 찾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 이제 밥을 다 먹으면 이제 다시 신앙서적을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소화도 안 될 텐데 지금 그거 생각할 게 어디 있냐, 밥 먹는 데만 집중해라 라는 생각이 들렸죠. 그리고 나서 밥을 다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아, 이제는 이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오늘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은데 언제까지 하나님 생각하고 있을래? 빨리 집에 가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신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마귀는 돌아가는 신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랑했던 것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 나중이 언제가 될지, 과연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베드로가 한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로 전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제자의 마지막과 자기의 마지막을 비교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질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사람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바라보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고 나면요,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랬고요,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 이상하게 저한테만 일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동기들은 일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요, 심지어 후임들보다도 저한테 일이 더 많이 밀려오는 겁니다. 계속 저에게 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김전도사님은 일이 저렇게 적은데, 김전도사님 일 좀 시키시지 왜 저만 시키십니까? 박전도사님도 일 좀 시켜주시지 왜 저한테만 계속 이렇게 일을 시키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요, 자꾸 비교하고 불평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 쓰지 말까? 제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사람을 향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상황이나 환경을 향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하게 되고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향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비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 사명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떤 축복 받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지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가 내 사명의 기준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사명과 각자가 걸어가야 할 각각의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팔복으로 유명했던 최춘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각자 각자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김 집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 이 집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기를.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나 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은요, 이 모든 사명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너무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빛으로 살려면 나 자신을 태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려면 나 자신을 녹여야만 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사는 삶, 세상에 소금으로 사는 삶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무런 희생도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누가 거기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은 사꾼의 삶이지 목자의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삶,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목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질문을 다 제쳐놓고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네, 주님, 제가 지금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의 분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의 분주에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바로 세우고 다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혹시 우리가 주님 잊고 살아왔다면 다시 주님 사랑 누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교만하거나 아버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님 바라보며 충성한 하나님의 사명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내 주님, 제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겪는 이 시기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함과 사모함으로 돌이키는 시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의 걸음을 주장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